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오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하미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의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 가운데 있었는데 땅은 스스로 그 흑암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빛이 임하면서 흑암이 끝이 나고 말씀이 한마디 한마디 땅에 들려지면서 땅은 스스로 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구의 변화는 지구 밖에서 들어온 에너지에 의해서 변화가 되었다고 말하죠. 그것처럼 땅이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흑암이었는데 혼돈이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삭막한 땅이었는데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경작할 사람도 없고 초목도 나지 아니하고 채소도 나지 아니하고 땅을 바라보는 동안 절망 그 자체뿐이라는 것이죠. 땅을 바라보는 동안 아무것도 기대할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두 번째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면서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에 물이 나뉘어지면서 궁창은 하늘을 의미하죠. 세 번째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면서 바다가 이루어지고 묻이 드러나면서 거기에 심했는 채소와 과목이 내라 그러시는 다섯째 날 하늘에 나는 새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들이 창조되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갖추어 놓으시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어느새 땅은 변했어요. 달라졌어요. 에덴 동산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심히 좋았더라. 앞부분에는 심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마지막은 심히 좋았더라. 얼마나 좋으셨을까.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된 것이 기뻤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하나님은 즐거우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는데 여러분 뭐 토끼는 귀엽습니까? 예? 토끼가 귀여워요? 징그러워요? 아, 토끼는 귀엽습니까? 예쁜 새들을 보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렇잖아요. 근데 뱀도 귀엽습니까? 뱀을 귀여워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세상을 떠났는데 박종진 목사님이 솔밭에서 수양이 준비하고 있는데 뱀 새끼가 이만한 게 나왔어요. 손이 얹어놓고 그럼 참 귀엽다. 뱀을 귀엽다고 하는 사람 뭐 거의 없죠. 바퀴벌레 사랑스럽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은 보시고 좋았더라 하시는데 우리 볼 때도 좋으냐? 그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저런 건 두시면 좋겠는데 이건 왜 두시는 거야? 아이고 이런 징그러운 뱀을 왜 만드셨어? 이런 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있었으면 좋겠어. 중요한 건 인간이 보기에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고 인간이 보기에 안 좋은 게 안 좋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만드실 때 필요를 따라서 지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의미 없이 뭘 지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소중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제 우리 자신에게서 이제 돌아보면 우리 삶 속에 만나는 일들을 보면 좋은 일도 있어요. 기쁜 일도 있어요. 즐거운 일도 있어요. 그래서 늘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어서 잔치도 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우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재앙,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이, 슬픔이, 고통이, 괴로움이, 질병이 찾아왔을 때 기쁨을 다 앗아가 버려요. 조금 전에 그렇게 행복했다고 여겨졌는데 그 행복은 온데간데없고 사라져버린 채 슬픔이 가득해서 눈가에 눈물이 늘 고여있고 왜 고통이 왔으면 고통만 해야 합니까? 왜 괴로움이 왔으면 괴로워하고 살아야 합니까? 슬픔이 왔다고 해서 다 슬퍼하며 사는 건 아니잖아요. 암이 와도 마음에서 암을 이기고 벗어나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서 암에 져서 운명을 달리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내가 원치 않는 일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실패도 주시고 상처도 만나게 되는데 이게 좋은 거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은 거더라고요. 왜 좋은 건 줄 아세요? 시편에 시편 4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악인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 됐어. 그런다고 되겠어?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는 이야기 무슨 말이에요? 삶 속에서 그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할 줄 모른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이런 기능이 이미 죽었어요.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삶 속에서 순간순간 만나는 그 모든 일들이 우연이 없어요.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일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맞아 하나님이 일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렵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형편에 처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이끄셨구나, 그러면 여기서 건져내실 분도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절망 속에서 허우적될 줄만 알아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상처를 받는데 누구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저놈 인간은 그러면서 사람을 향한 원망, 다른 사람을 향한 불평, 그리고 마음을 닫고 불신해버리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조금 전까지 가질 수 없었던 새로운 마음이 마음에 싹 트게 돼요.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조금 전에 불평이 사라지고 조금 전 내 마음에 그 어두운 마음이 다 사라지고 근심 걱정이 떠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새로운 마음이 속게 되고 감사가, 기쁨이, 소망이, 밝은 마음이, 안식이, 평화가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늘에서 인생들을 내려다본 거예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네요. 여기 와 앉아 계셔요. 여기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요 하면서 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데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향해서 하나님이 턱 내려다보시면서 저 이집사가 저 김집사가 저 박영재가 마음에 나를 정말 바라는 것이냐 나를 믿는 거냐 하나님 그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죠.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즉 그 다음에 뭐라고 됐을까요?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는 거예요. 지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을 반응하는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볼리비아 산타크로스 교회를 갔는데 바로 옆에 가톨릭 그 나라에서 유명한 가톨릭 재단의 학교 학교가 있더라고요. 초등학교인데 거기는요 아이들을 부모가 데리러 와서 학교에 데려다 줘야 되고 학교 마치면 데리고 가야만 갈 수 있어요. 부모가 납치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반드시 부모가 와서 데려다 주고 데리고 가도록 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학교 끝나는 시간이 되니까 막 도로가 완전히 마비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면 한국에서도 여기 뭐 가까운데 고등학교가 있습니다만은 아침에 아이를 데려다 주고 출근길에 가죠. 가끔 그 학생들이 문을 열고 내려서 가는 모습 보면 문 딱 내려가지고 쾅 닫고 가기 바쁘지. 아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인사 한마디도 할 줄 몰라요. 왜요? 기능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우리 앞에 차려져 있어도 배부른 사람은 맛을 못 느낀다는 사실. 그래서 시장이 반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배고프면 좀 음식이 약해도 아이고 맛있다. 시장이 반찬이라서. 뭐든지 먹으면 맛있어요. 배가 불러봐요. 음식만 몰라요. 아무리 좋은 음식 줘도 맛을 모르면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마음에 하나님을 감각하는 기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은혜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찾을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깨우쳐주고 싶어요. 실제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겠지요. 여러분, 지금 숨쉬기 편하십니까? 숨 쉬는 게 좀 답답한 분이 계세요. 허기야, 나이 드신 모친이야. 아이고, 숨이 가쁘다. 하고 이제 가쁘게 쉬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볼리비아 라파스 공항에 내렸는데 해발 4,050m더라고요. 짐을 찾아가지고 딱 나왔는데 선교사님 보자마자 산소 호흡기부터 저렇게 세워주더라고요. 빨리 이거 마시라고. 아, 예. 왜요? 산소가 부족한 거예요. 제 아내하고 나눠서 산소 지금 마시고. 그리고 거기에 4일간 있었는데 공항에서 딱 도착하자마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제 곁에는 항상 가까운 곳에 산소통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차로 이동할 때도 옆에다가 산소통 실어놓고 잠자는 침실에도 산소통도 놓고 거실에도 가니까 산소통 또 배치해놨더라고요. 가는 데마다 산소통을 준비해놔요. 지금 제가 라파스 있다가 산타크로스 해발 360고지인데 내려오니까 숨이 저절로 쉬어지더라고요. 아유, 편하다. 여러분, 여기 뭐 산소가 부족하다고 지금 호흡이 곤란하신 분들 안 계시죠? 산소 마시는데 지금 산소세 내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야, 산소세도 안 내고 사세요. 전기세는 내면서 왜 산소세는 안 내십니까? 하루 종일 햇빛을 받고 사는데 여러분 햇빛세 안 내잖아요. 가스세는 내면서 가스요금 내면서 왜 햇빛세는 안 내요? 그것도 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늘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햇빛을 받고 살게 했고 그리고 산소를 마시면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그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세팅을 해놨어요. 세팅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아멘. 그걸 깨달으면요, 불평할 수가 없어요. 그걸 발견하면 원망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왜요?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았는데 뭘 걱정해요? 뭘 염려해요? 뭐가 두려우세요?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시면 되지. 아멘. 그래요. 어제 토요 스페셜, 이제 인터뷰 주인공이 누구냐면 아르헨티나 김도연 목사님 부부시다. 마지막 사모님이 이제 질문을 받았어요. 그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지으면서 정말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어떻게 다 이기셨어요? 어떻게 그 어려움을 넘으셨어요? 그 질문을 하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정말 막막했는데 하나님이 다 넘게 하시고 다 이기게 하셨어요. 이제는요 두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요. 뭘 해도 하나님 도우시거든요. 뭘 해도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이제 저희도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 선교사님, 사모님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나 오늘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 아니에요? 아, 틀립니까? 똑같아요? 근데 요즘 그 마스크 자유화가 됐는데 여전히 마스크는 잘 쓰고 계시네요. 말씀은 잘 안 듣는 것 같은데. 자, 이제 하나님과 그 마음이 연결되어지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렇지 그렇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돕네 하나님 날 지키시네 내가 왜 그동안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주저주저하면서 형편을 따라 살았을까 난 이제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 여러분 그 믿음 따라 그 마음 따라 살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될 텐데 말입니다. 마약 중독자들은 배고픔을 모른대요. 배고픔을 모른대요. 마약을 하고 나면 약기운으로 막 황홀하게 살다가 약기운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마약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마약을 찾기 위해서 마약을 구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집에 있는 돈 되는 모든 건 다 끌어다가 팔아가지고 마약을 산대요. 그래서 그 마약을 하는 아들이 있는 집은 그렇게 고통스럽대요. 나중에는 집에 살림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데요. 그리고 아름다움도 느낄 수가 없대요. 꽃을 봐도 나비를 봐도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없대. 근데 놀라운 건 구원을 받으면 야, 꽃 예쁘다. 여러분들은 그거 그 꽃이 예쁜 걸 감각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요. 근데 마약 중독자들은 꽃을 보면서 그냥 나무 보듯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예쁜 나비가 막 날아가는데 예쁜 줄도 모르는데 구원을 받고 그 마음이 변하면 감각이 딱 돌아와가지고요. 꽃이 예쁘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훌륭한 청년이 마약을 하고 노숙자가 돼서 공원 벤치에 누워있는데 오후쯤 됐는데 잠이 깼어요. 마약 중독자들은 배고픔도 이 감각 기능이 다 죽어버리는데 어떻게 된 게 이 친구는 그날 배가 너무너무 고팠던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공원에 있는 쓰레기통을 막 뒤지다 보니까 빵이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는데 한참 먹다 보니까 상한 빵입니다. 그러고 나서 벤치에 앉아서 가만히 주위의 모습을 둘러보면서 야 가족과 함께 손잡고 공원을 거니는 저 모습 정말 행복해 보인다. 나는 언제 저렇게 가정을 이루어서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나도 다른 사람처럼 차도 사고 집도 사고 그렇게 좋은 직장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난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나도 저렇게 살 수만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다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마약을 하다 붙잡혀가지고 마약 학교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제 한계가 오면서 마약 중독자가 돼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기 모습이 자꾸만 비춰지니까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마약학교 선생님이 여러분 또다시 들어오신 분들이 많네요. 여기서 나 이제 마약 안 하고 싶어요, 마약 다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하는 분 손들어 버려요. 다 손들어. 지금부터 내 이야기 잘 들으세요. 제 이야기만 잘 들으면 여러분들 이 마약 학교에서 떠날 때 마약에서 딱 벗어나서 새로운 삶 살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 이야기만 잘 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봐도 마약에서 벗어날 수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참 지났는데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잠자는 사람들, 잡담하는 사람들, 선생님 이야기를 제대로 듣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훌륭한 청년은 그 선생님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저 선생님 이야기 들으면 벗어날 수 있겠구나. 네 번째 이 마약학교 들어왔는데 저 다른 사람들처럼 난 정말 스스로 벗어나려고만 했지 선생님 이야기하는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나는 안 되는데 저분 이야기 한번 들어보자. 저 선생님 이야기 한번 들어보자. 선생님 말씀처럼 이 교육 마치고 나면 내가 마약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람을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그럼 그 선생님 이야기를 한마디 한마디 듣다 보니까 어느새 마약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구원을 받아서 다리를 불편해가 잘 못 쓰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데 박 목사님이 이 청년을 만나 복음 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다음에는 이 지팡이 집어던져버리고 건강하게 살으라고 그러고 가신 거예요. 1년 뒤에 미국 집회를 갔는데 이 형제님이 지팡이 집어던져버리고 건강하게 됐어요. 목사님 앞에 탁 선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도요 중독이 되면 감각 기능이 죽어가지고 조절이 안 된대요. 자기가 무슨 말 하는 줄도 모르고 무슨 행동하는 줄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대구에 있던 교회 한 자매님이 서울을 가는 길에 저를 만나러 왔는데 기쁜 소식이 있어서 왔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남편이 저번 주에 교회를 나왔어요. 구원받은 지 30년 가까이 되는데 저희 남편이 교회를 나왔어요. 이 남편은 누구 말도 안 듣는 사람이거든요. 마마보이로 자라가지고 마음 한번 꺾어본 적도 없고 다른 사람 마음 헤아리는 것도 아니고 증권회사를 다녔는데 자기는 운전 안 한대요. 술 마셔야 되니까. 새벽 2시고 3시고 술에 취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지금 나 태우러 와라. 그러니까 늘 아내를 괴롭혀. 그렇지 않는 날은 동네가 떠나가도록 노래를 부르고 새벽 2시 3시 들어와가지고 잠자는 애들 다 깨워가지고 앞에 세워놓고 훈계하고 이것들이 나를 무시한다 그러면서 싱크대에 주변에 있는 그릇이랑 그릇은 다 끌어내가지고 두들겨 깨고 있다 하더라고. 결혼 날짜 잡아놓고 구원을 받았거든요. 이 자매님이 결혼 날짜 잡아놓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30년 세월을 그런 남편 환경 속에 산 거, 두들겨 깨놓은 거에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줘도 자기 모습을 모르고, 이제는 아이 셋이 있는데 나 아빠하고 살기 싫어 집을 나가고 방을 얻어서 나가버려. 난 아빠 보면 결혼하기 싫어. 난 평생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거야. 상처투성이 되네. 얼마 전에 또다시 술을 먹고 하고 다 깨놨다. 술이 조금 깰 쯤 한마디 했다 하더라고. 당신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고.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퇴근했는데 깨놓은 그릇 그대로 놔뒀다 하더라고. 봐라, 당신이 한 짓이다. 난 이제 안 치운다. 내가 지금까지 참고 견디며 살아줬다. 난 이제 후회 없다. 당신 치워라 이거. 이거 왜 안 치워? 당신이 깼으니까 당신이 치워. 어? 이거 다 유리 조각 손 다칠 텐데 이걸 어떻게 치워? 알아서 치워요. 당신이 했으니까. 택시를 타고 오다가 시비가 붙어가지고 택시 운전수하고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경찰에 갔는데 여전히 지중해 막 난폭하게 하니까 결국 택시기사가 택시 요금도 못 받고 헤어져 놓으니까 고발을 해버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꾼이라는 꾼, 이런 사람 딱 잡아가지고 사기를 치는 꾼을 만난 거예요. 그 뭐 이렇게 말 신랑이 버리고 뭐 자꾸 그랬는데 합의금 800만 원 요구한다. 이제 이런 일들을 하나 둘 셋 네 개 만나니까 이분이 죄인이 된 거예요. 아내한테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전도사가 됐어. 양천교회에 있는데 명절에 집에 왔는데 쫓아낸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전화해가지고, 아버지 제가 양천교회 전도사로 있습니다. 양천교회 한번 오십시오. 그래 이제는 아들한테 그때 잘못했다는 그 마음이 드니까 갔나 봐요. 양천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목사님과 2시간 상담을 하고 왔는데, 오면서 차에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주면 되나 그러더라는 거죠. 알아서 해. 한 번을 나오든 두 번을 나오든 당신 알아서 해. 당신 이제는 난 이제 관여하지 않을 거야. 아들이 통화했는데, 엄마 아빠가 일주일에 한 번 나가기로 약속했다면서요. 너한테 언제 약속했어? 난 들은 적. 근데 저번 주에 교회를 나왔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 감각도 못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감각하게 하시려고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문제를 주시는구나, 고통도 주시는구나, 질병을 주시는구나, 그 형편이 마음을 낮추고 낮추고 겸비케 해서 그전에는 없었던 마음이 우리 마음에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럴 때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그리고 그 아픔을 만나면서 마음이 무너져서 옥토밭이 돼서 제가 농부가 씨를 뿌리면 씨앗이 심겨지듯이 하나님이 저를 농부로 삼아서
사람들 그 옥토밭이 된 사람들의 마음의 밭에 말씀의 씨를 심었을 때 바로 싹이 피어나고 꽃이 피어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져 가는 걸 보면 너무 소망스럽고 행복한 절망 속에 있는 저분에게 내가 줄 소망이 있구나. 고통 속에 있는 저분에게 내가 전해줄 생명이 있구나. 복음이 있구나. 말씀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박 목사님 자주 그러시죠. 여러분 목사 안 되고 무슨 낙으로 삽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또 그러죠. 다 목사 되면 또 교회 봉사는 누가 합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그러면 살렸다는 이야기는 그 전에 뭐예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우리는 죽었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돼서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이끌림을 받고 살았는데 인간이 범죄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영이 죽어버리면서 감각을 다 잃어버렸어요. 죽었어요.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이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각할 줄 몰라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을 줄도 몰라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려면 주님이 내 마음의 자리를 잡으려면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마음을 이끌어 가시려면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자신이 다 버려져야 해요. 어떤 자매가 막 남편을 인하여 갈등이 심한데 주위에서 네가 옳은 게 많아서 그래. 교회 안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가지고 네가 옳은 게 많아서 그래. 네가 잘난 게 많아서 그래. 네가 옳은 게 많으니까 네 남편 무시하지. 그렇게 막 지적을 받았는데 어느 날 남편의 허물이 드러나면서 야, 네 남편이 문제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자매에 대한 문제는 쏙 들어가 버렸어요. 제가 그 자매하고 교제를 하는데 그래 남편 때문에 많이 어려울 텐데 마음이 어떠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남편 이야기 아니 네 남편 이야기 말고 남편으로 인하여 이런 어려운 형편에 처했는데 네 마음이 어떠냐는 거다. 네 마음 좀 이야기해 봐라. 내가 네 마음을 좀 끌어줄게. 제 마음요? 그동안 늘 내 남편 문제만 이야기하다 보니 제 마음을 누구도 물어본 사람이 없어서 이야기도 안 하고 살다 보니까 제 마음을 뭘 이야기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네 마음에 옳은 너 자신을 버려야 돼. 악한 너도 버려야 되지만, 추한 너도 버려야 되지만, 선한 너도 버려야 돼. 진실한 너도 버려야 돼. 반듯한 너도 버려야 돼. 의로운 너도 버려야 돼. 네 마음에서 너라는 존재를 빼내버려야 돼. 그래서 주님이 네 마음에 자리를 잡아서 너를 이끌어 가실 때 그때 행복한 삶이 있는 거야. 아멘. 우리는 버려야 될 걸 안 버리고 그냥 끌어안고 살 때가 정말 많아요. 우리는 이미 감각이 죽어있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능이 죽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뭘 잘하려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면,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되면 신기한 것 말이에요. 정말 어려워요, 힘들어요, 길이 없어요, 암담해요. 그때 내가 각오하지 않았는데, 내가 결심하지 않았는데,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제가 하루하루 보내면서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뭘 느끼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저분 간섭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저 어려움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저 질병을 주셨네. 하나님이 저 형편 주셨네. 하나님이 저 마음을 깨뜨리려고, 항복하게 하시려고, 무너뜨리려고, 비우시려고, 하나님의 것으로 그 마음을 채워주시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잘난 게 아무것도 없지만,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지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 속에 간섭하고 일하시고 역사한 그 마음을 하나님 편으로 끌어가고 계시는 게 너무너무 감각 없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주셔서 그 예수님으로 살게 하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어있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는 그 예수님 우리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그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눈보내게 씻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면서 이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기쁨을 창조하시고, 소망을 창조하시고, 감사를 창조하시고, 내 마음의 평안을 창조해 가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바꾸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보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오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터를 좀 끄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사마리아에 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사마리아에 가 있는데, 실제 사마리아에 가서 수가성에 들어가서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의 마음은 예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내게 물 좀 다오. 당신 유대인이잖아요.
아니,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는 거예요. 이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한낱 유대인 남자로만 여겼다 이 말이에요. 왜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는 겁니까? 네가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는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거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마음이 가 있었고 사마리아 누구에게? 바로 이 우물가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여인에게 마음이 가 있었어요. 뭘 주려고 가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려고. 수가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수많은 방백들, 귀족들, 귀인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가장 천하고 가장 형편없고 가장 소망이 없는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자에게 다가가셨는데 웬걸 그 여자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 마음도 모르고 예수님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세계가 있었어요. 한 남자를 만났는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남자 만났는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그랬어요. 그럼 몇 번째 남편이에요? 여섯 번째. 이 여자가 왜 그렇게 살아요? 또 다른 남편을 만나면 거기에 뭔가 행복이 있을 줄 기대했던 것이지요. 도박을 하는 사람들 한 번 따고 나면 한 번 땄다는 그 기억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잃고 계속 잃으면서도 그 도박을 못 끊는데요. 우리 여기 형제님 한 분 계세요. 도박하다가 망해가지고 구원 받아가지고 성교학교를 갔어요. 목사님이 자네 지금도 도망가면 딸 것 같아? 그랬더니 예 하더래. 생각은 그래요. 사단은 그렇게 속여요. 아니 도방에가 다 망해가지고 구원받고 지금 여기 훈련받으러 들어왔으면서 생각은 또 지금 가서 도박하면 딸 거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사단은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생각하게 만드는 줄 알아요? 자꾸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나면 어떤 생각이에요? 내가 잃어버린 것 때문에 도박에서 잃어버린 것 때문에 주식 투자에서 잃어버린 것 때문에 집도 날아가게 되고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고 재산을 탕진하게 됐다 싶으면 옛날 그때로 회복하려는 그 생각에 꽉 잡혀버려요. 회복하려다가 또 망하죠. 회복하려다가 또 망하죠. 결국 털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될 때까지 가야 되더라고. 왜? 감각이 없었어. 기능이 없었어. 목사님이 사역자들을 모아놓고 훈련을 하시면서 자네들은 말이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기능이 없어.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기능 자체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능이 없으니까 너가 너를 부인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교회가 종이 나를 깨우쳐줘야 하고 싸워줘야 하고 이끌어줘야 하고 나라는 인간 아무것도 아닌 인간인 것을 깨우쳐줘야만 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에게 그런 감각 기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각 없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고 나 여호와가 말로 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제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거기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은혜 앞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로 나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어려움도 주시고 문제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요일 참 행복했습니다. 많은 형제자매들이 굿뉴스고 페스티벌을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행사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온 적이 없었습니다. 굿뉴스고 페스티벌 공연팀이 450명이에요. 우리 교회에 참석한 인원이 1,600명이에요. 2,000명이 이곳에서 함께 할 수 있었어요. 요즘 젊은이들 자기밖에 모르는데 어떤 여학생은 이화 여대 다니는 여학생인데 게임 중독이 걸려가지고 제일 오래 하는 시간이 37시간을 게임을 했대요. 세상에 그게 가능한 건 모르겠어요. 어떤 여학생은 술에 쩔어가지고 하루도 술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아이도 있고, 이혼을 해서 결손가정에 자란 어떤 남자아이는 아버지를 막 죽이고 싶은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굿뉴스코를 만나고 해외 봉사활동을 다녀오면서 그런 자신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아이들 마음에 싹 트기 시작합니다. 굿뉴스코로 가서 아프리카라는 어려운 나라에 가서 함께 생활하면서 물도 길러와 보고 한 바가지로 목욕하는 샤워하는 법을 배우기도 해요. 아프리카 가면 한국 사람이 제일 더럽다 칸대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펼치는 젊은이들의 축제가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했는지. 여러분, 세상에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만 자기밖에 모르고 어둠 속에 살아가고 살인 충동, 자살 충동, 여러분 서울에 집 안에만 갇혀 사는 젊은이들이 30만 명이랍니다. 세상에.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 이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는 껍질을 벗어버리고 꿈을 꾸며 세상을,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별들이 돼서 살아가는 그 모습 너무너무 아름다워. 많은 기빈들이 이곳에 와서 봤는데요, 감동을 받고 가셨어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 우리를 두셔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 걸 보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잘난 것으로 된 거 아닙니다. 오늘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기뻐하게 되는 거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여기 단 한 명도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인간이 이만 아무리 작은 죄라도 인간은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누가 씻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구나. 주님이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인간을 의롭게 하셨구나. 아멘. 해외 가서 CLF 목회자들
또 교회가 집회를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막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이분들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목회자들인데.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분명 죄인인데 24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을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나도 의롭습니다 하고 손들어 보세요 하면 탁 손. 여러분도 의롭습니까? 주님 의롭다고 하셨죠? 나도 의롭습니다 하면 손 한번 들어봐요. 이야 감사하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새 것이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새 것입니다. 이제는 형편없는 여러분 자신 자꾸 쳐다보고 들여다보고 곱씹고 정죄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이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주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모시는구나. 이제 새 거라고 하셨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넣어주셨네. 그래서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미 감각이 죽은 사람이고 기능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신기하게 우리 마음 안에서 감각을 되살려 주시고 내가 가질 수 없는 마음과 지혜를 내 마음에 일으켜 주시면서 우리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며칠 전에 병중에 있는 한 자매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한지 그냥 백지에 하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듯이 마음에 참 말씀이 많은데 구원을 받으시고 그렇게 행복해 하시고 목사님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 행복한데 우리 부모님 하나님 안 믿어요. 그렇지만 제 이야기 들으시고 들으시겠대요. 믿으시겠대요. 한번 오시겠어요? 기꺼이 가지요. 복음 전하는 복음 들으려고 하는 분이 있는데 예 가야지요. 가서 그분들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부모님도 마음을 활짝 열고 복음을 듣고 기뻐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에 너무너무 기뻤어요. 우리 부모님이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기뻤어요. 저희 어머니요. 일반 장로교회 다니셨거든요. 모내기철 그렇게 힘들고 바쁜 때인데 새벽기도 종 쳐야 된다고 교회 가서 주무시는 분이 얼마나 열심히 특심한지. 그리고 그 이 시골 교회 옛날 종 치는 게 아니고 차임대 앰프트라가 차임대로 그걸 또 배우셔가지고 앰프 딱 들어가지고 차임대로 올리고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에 우리 어머니 아니 그 교회 목사님이 잘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데 내가 복음을 이야기하니까 당신 아들 이단에 빠졌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한테 불신을 집어넣은 거예요. 저희 어머니요 제가 5남매 중에 넷째 아들이 하나예요.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사시는 분인데 야, 그 종교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아들 하나 없는 셈 치지 뭐. 그러고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야야 네가 이단에 빠졌다는데 뭐냐? 뭐 때문에 그러냐? 한번 이야기 좀 해봐라.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 제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어머니 수양해 좀 오세요 했더니 결혼하니까 좋대요.
며느리 보고 오는 거예요. 제 안에 그렇게 별로 그렇게 참 생기지 않았는데 제 어머니 눈에는 천사로 보였나 보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며느리가 수양해 좀 오십시오 하니까 왔어요. 옛날 여기 한밭교회 건물 있죠? 그 3층인가 하여튼 예배당에서 수양회 할 때 오셨어요. 셋째 날 구원을 받으시고 제가 맨 뒷자리에 앉았는데 구원 받으신 분은 손 두고 나오십시오 하는데 춤을 추고 나가시는데 누구야 도대체? 다 우리 웃었거든요. 박수 치면서 아이고 감사해라 누가 저렇게 춤을 추고 가나 했더니 우리 어머니더라고. 감사했어요. 지금 우리 어머니 여기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만드셨어요. 뭘 위해서? 여러분 육신 정욕과 욕망을 위해 살으라고 지으시고 새롭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일, 그건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새롭게 지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시고 배나도 채우실 거라고 믿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우리 생각지 못한 분들을 한 분 한 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 여자는 예수님과 마음이 멀었습니다.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한마디 두마디 대화를 나누는 동안 예수님 마음과 같아지는 거예요.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예?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 물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향한 마음의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러라.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향한 감각이 살아나면서 주님과 그 마음이 연결되어지면서 변화된 삶이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아무 하나님을 감각하거나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기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주님이 찾아와 주셔야 합니다. 내가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주님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우물가 그 여인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그러면서 그 어둠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오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 수많은 그리고 이 대전 땅에 수많은 소망 없이 살아가는 방황하는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이끄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으로 이 대전 땅을 밝히실 줄 믿습니다. 이제 감각 없는 나를 기대하지 마.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죽어버린 우리 자신에게 기대두지 말고 이제 예수님께만 기대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끊임없이 창조하시고 일으키셔서 하나님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너희도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주님은 이 땅에서 어둠 속에 절망 속에 죄악 속에 사로잡혀 있는 심령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그 절망 속에 있는 심령들을 이끌어내 주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새 생명을 주셨듯이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오늘 우리도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이끄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한 목소리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감각할 줄도 몰랐습니다. 감각이 다 죽어버려. 하나님을 인정할 줄도 모르는 기능이 없는 사람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며 주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며 이제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주님으로 살게 하시며 저도 주님으로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